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또 새벽마다 묵상하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먼저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어제 본문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그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리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뭐 그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백성들이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기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답변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응답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답변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 1인칭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 혹은 나를 내가 그렇게 여호와 1인칭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단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지만 그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의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예로 들고 있을까요?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두 돌판을 안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또 숭배하고 있죠. 모세는 분노했는데요. 사실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모세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 7장과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또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 사이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심이 너무나 확증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신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회개 이꼴 용서라는 공식이 늘 언제나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립되지 않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등식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은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상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실제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은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실제처럼 보이는 형상이지만은 사실은 그 존재가 죽은 존재일 뿐이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표현을 우상들에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나 시편 115편 또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을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그대로 돌려줍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숭배를 하다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대언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도 같은 다른 말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또 누가 다시 그대로 인용하면서 적용을 합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죠.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에 일렀을 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너희들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씨뿌리는 비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기보다 그런 좋은 밭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그토록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는 사실은 거짓된 회개일 뿐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도 말뿐인 회개고 이렇게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킬 능력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때로 우리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가끔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죄가가 낱낱이 진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변명하고 도리어 자기는 떳떳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혹시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절을 당해서까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 속에 숨어있는 그 슬픈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줘버려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시켜서라도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악물고 심판과 멸망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뿐인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때때로 구렁텅이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포로 귀환을 시작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귀환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비유법과 반복법을 사용해서 1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전쟁에 대한 그림이지요. 네 가지에 대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죽음, 칼, 기근, 포로. 이 네 가지의 것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게 될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3절에서 반복해서 심화시켜서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또 네 가지가 반복됩니다.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대 전쟁에서 벌어지는 그런 참상의 이미지를 이때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587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587년 1월부터 시작해서 586년 7월에 끝이 나게 됩니다. 약 18개월 동안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고대 사회에서 공성전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신명기 말씀에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그런 참상이, 비참함이 예루살렘 성에서 18개월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한 군사들이 무슨 힘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지쳐버린 군사들은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587년 7월에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열려진 성문과 무너진 성벽 사이로 파도처럼 적군의 군사들은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칼라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적군의 장수는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약탈을 허용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며칠 동안은 거의 무법천지가 되어지죠. 남자들은 거의 다 칼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여성들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성 안에 살아있는 대부분의 생명들은 죽게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시체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체들은 누가 묻어주고 누가 애곡해 줄까요? 묻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애곡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개가 물고 질질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시체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 들짐승들이 또 시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어도 무덤에조차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2절, 3절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맞닥뜨리기 힘든 어떤 그런 평소에 너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린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레미야 15장에 나오는 이 멸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성급한 회개보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에서 9절을 또 살펴보면요, 5에서 9절은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 1인칭을 통해서 1에서 4절까지 하셨던 그 답변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부를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묻고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니? 그 재앙의 날에 누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니?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절대 삶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이미 그들의 삶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 이미 그들은 반역의 사람이 되어버린, 이미 그들은 반역의 습관처럼 되어버렸고 이미 그들은 반역의 DNA가 그들의 영혼에 심겨져서 도저히 멸망이 아니고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항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적인 언어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여호와 1인칭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키질의 비유로 그들이 키질을 당하듯 전쟁에 노출될 것이고요. 8절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또 비유를 듭니다.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다시 여인의 비유인데요. 이번에는 일곱 아들을 전쟁을 통해서 모두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7절을 보면 7절 뒷부분에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입으로만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 자기들의 길, 자신의 방식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습관처럼 너무 성급한 말뿐인 회개를 반복해오진 않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흐느끼며 우리가 어떤 삶을 고쳐야 하는지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돌이키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 다 들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